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의 길을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 강대상에 마이크하고 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마이크가 도대체 누구야? 내가 상대한 사람 치고 이렇게 거친 목소리로. 그래야 늘 제가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마이크 신경질을 부렸어요. 오늘 방송에서 있는 형제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사탕을 사주면서 달랬습니다. 마이크가 오늘은 정말 저하고 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전마다 막 빽빽거려서 아유 착해. 제가 한번 미국 아틀란타 도시에 갔는데 그 우리 형제 누님이 콜럼버스라는 도시에 산다고 한 2시간 정도 된다 같이 가자고 권해서 콜럼버스라는 데를 생전 처음 갔었습니다. 예, 콜럼버스에는 그 미국 부대들이 있고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여자들 부인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오늘 오후에 한국 목사님이 아무개 부인 집에 온다더라.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 상관없는 낯선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부인들이 엉뚱한 사람이 당신 누구냐? 아, 나 여기에 그냥 박 목사님 오신다고 말씀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아는 사람이냐? 아니다, 모른다, 처음 들었다. 뭐 당신은 여기 왜 왔냐? 말씀 들으러 왔다. 주변에 부인들이 낯선 사람 왔는데 그날 그냥 좀 가서 같이 들어도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이 부인을 퉁명스럽게 대하고 좀 화를 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아, 되게 그러네 가까 하려고 하다가 거기 앉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한 시간쯤 지난 데서야 박옥수 목사가 왔더래요.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부인은 대구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대구에 미국 묵은 부대에 있는 한 군인하고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낳은 아들이 이름이 테리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테리 아버지는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고 거의 마약을 했고 테리 어머니는 아주 어렵게 그 콜럼버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테리 동생 타미를 낳았고 또 이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서 자기 아들 테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타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테리는 미국에서 아이 와이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우리 성교회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타미는 깡패였었어요.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싸움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쇠파이프로 가지고 타미를 때려가지고 타미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러 번 치료하고 난 뒤에 낫긴 나아도 이제 싸움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걸림편 못해 늘 약한 가운데 있어서 어둡게 살았어요. 어느 날 상대편의 패거리들이 타미에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나 우리가 죽일 거야. 패거리가 하는 말이 나는 너 어머니 직장이 어딘지 알아. 너 어머니가 또 어떤 몇 시에 퇴근한 줄 알아. 너 어머니도 죽이고 너도 죽일 거야. 타미가 그 패거리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너 굿뉴스코에 가라. 굿뉴스코로 해외 가라. 그리고 굿뉴스코에 와서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한국의 원주에 강릉에 있으면서 봉사일을 했는데 늘 싸움만 하고 있었는데 남을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원주에서 목사님들이 타미가 영어를 잘하니까 링컨 학교에 데려놓고 영어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타미는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해요.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자 영어 가르치기 싫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영어 가르치기 싫어요. 복음 저 여기서 빼내 주세요. 원주에서 빼내 주세요. 제가 한 번을 듣고 두 번을 듣고 세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미가 복음 증가하는 걸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원주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려서 선교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부천에 좀 있었는데 이제 그 군, 저 뭡니까 링컨 학교 선생님들은 어쩌든지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 가르치려고만 막 하기 때문에 부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막 타미가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타미를 인도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보냈어요. 이제 인도는 영어가 통하는 나라니까 한국말을 아주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이만 문법도 정확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정말 나도 하고 내가 하고 그걸 구분 잘 못해가지고 내가도 널 그래요. 인도에 영어하는 나라에 가니까 날개가 돋친 거예요. 영재는 참 마음이 약한데 복음 하나 그 마음을 막 적고 있어서 사람들이 타미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한 거예요. 방갈로에 갔어요. 방갈로 가는데 타미야 내가 차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타미야 미안해. 큰 차 못 사주고 작은 차 하나 사줄게. 예, 괜찮아요. 작은 차 괜찮아요. 저만 탈 수만 있으면 돼요. 타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타미 엄마 좀 행복하라고. 타미 엄마, 타미 누나 차가 필요한데 차 사주게 돈 좀 보태줘요 그랬어요.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요. 제가 100불만 달라고 그랬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엄마의 돈을 보태고 싶었어요. 타미 엄마가 진짜 돈이 없고 어려운데 1500불을 보내왔어요. 제 마음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1500불을 가지고 차를 조금 보태서 차를 한 대 사 보냈어요. 그 사라고 돈을 보냈어요. 금년 1월 달에 인도 안에 태국 방콕에서 캠프를 하는데 타미가 왔어요. 제가 이제 첫날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행사장에 가면 항상 저는 주광사니까 내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딱 가니까 어떤 예쁘장한 까마짜짜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 사무실에 뭐 서비스하는 분인가 했더니 보니까 인도 여자예요. 그 저를 반갑게 인사하더니 목사님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려고. 저는 신앙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하고 저와 같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오고 다음에 오기로 하고 저만 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그렇게 진지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제가 이제 8시 반쯤 제 사무실에 갔고 제가 주는 말씀을 전한 게 한 11시 반, 11시 20분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좋았어요. 그 아가씨에게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인도에 돌아가서 그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는 한국 여름 캠프 때 가서 구원을 받고 자기 언니, 형부 한 열 사람 가까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타미란 형제가 많은 사람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형제인데 이제 막 선교 나간 지 뭐 1년 좀 남짓한 지난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인도에 가서 한 40여 명 되는 사람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온대요. 이래 생각해 보면은 타미가 하는 말이 늘 자기는 아버지 주무시면 아버지 마약 있는 거 가져와서 꺼집어내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 마약 피우고 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어릴 때 어둡게 어둡게 죄 속에 죄 속에 그렇게 살아서 거칠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깡패 속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데 뭐 걷는데 별 문제 없는데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일을 하고 정말 낯선 나라에 가서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한국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박병남 목사님 아들이 진짜 그놈 좋고 착하고 그런 놈인데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일을 했대요. 밤마다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를 자르는 일을 했대요. 밤새도록 소고기 자르는 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데 그 뭐 새벽 한 4시쯤 되고 도로가 텅 비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돼 그 빈 도로에서 차가 달려간 차가 이 학생을 못 봤어요. 치웠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간호사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손목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가족들하고 또 복도에서 기도를 드리고 근데 이 정말 그 끝까지 젊은 아이가 오전에 숨을 거두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장례식을 가야 하는데 그 부모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스물 뭐 한 두세 살 됐을 건데 그래 꽃 같은 아이 죽으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무슨 말로 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위로를 해야지. 근데 갑자기 코트 디부아의 이정도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종종 뭐 김광훈 선교사 사모님, 권영 사모님은 베냉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용재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박정진 목사는 앵커리지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 한 분, 두 분 있는데 이 정도 선교사는 사랑한 아이를 아프리카 척박한 땅에서 잃어버렸어요. 제가 선교사들 가운데 아이를 잃은 분 한두 분 있는데 이 정도 선교사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아이를 잃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베냉에 자 코트디부아에 내전이 생겼어요. 아프리카 내전들은 주로 외세에 의해서 일어나요. 주로 불란서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를 꿈은 아니지만은 그 나라의 야당 대표를 돈을 무지무지한 것을 밀어 넣어줘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돈을 밀어준 그 나라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또 막 돈을 보내가 또 반군을,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요. 반군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코트디부아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선교사들이 생명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도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빨리 탈출해야 돼. 단기 선교사, 우리는 이제 그 선교사들 해외에 가서 사고가 생겨 제일 그 1급으로 보호해서 단기 선교사, 두 번째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그리고 교회, 이제 막 그래요. 내가 지시를 했어요. 거기서 백길로 가나는 멀지 않으니까 배를 구해라. 배를 빌려서 이제 배를 타고 가나로 피신해라.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일하고 들어보니까 이정도 목사가 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자기는 배를 안 타고 내린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래서 왜 내렸냐고 박 목사님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다고. 너 언제 내리라고 그랬냐고 막 그랬어요. 이 정도 선교사가 거기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막 떠나라는 지경인데 내가 내려야 하나 타고 가야 하냐 결정 못 내렸대요. 생각하기를 박 목사님이면 이때 어떡하겠나, 박목사님은 어떻게 하겠나. 제가 박목사님은 다 틀림없이 안 가고 내릴 것 같더래요. 네가 내 마음 어떻게, 나 같으면 당장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건데. 자기는 내렸대요. 그리고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왜 돌아왔어요? 위험해요. 왜 돌아왔어요? 목사님 가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목사야. 너도 같이 있고 싶어. 나 죽어도 괜찮아.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예배당 깊은 데 넣어놓고 겹겹이 지켜 목사님 지키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 우리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 같으면 배 타고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제가 코트 디부아에 가보니까, 이 정도인데 완전히 황제예요, 황제. 그 눈치만 손도들이, 아, 예, 목사님, 참, 마음으로 하나님 종을 섬기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지난 3월 달에 갔을 때, 이 정도 성교사 나한테 이야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코트디부아 집회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에 만 명 모이는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7, 8천 명 됩니다. 제가 만 명 채우겠습니다. 목사님 꼭 내일 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프레드리코의 우리가 마지막 폐막식한 시장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얼마지? 한 90쯤은 돼 보여요. 80 훨씬 넘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당신 원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나 48년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 동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보다 4살 아래예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형할게. 내가 44년생이다 그랬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군대를 한국 사람도 훨씬 일찍 가면 18, 뭐 17일에 군대를 가는데 그 이제 포르투리코가 미국형이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 이제 군대 입대해가지고 월남전에 이분이 참전했어요.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불행히 거기서 풍토병을 이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슬픈 일을 만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젊은 아들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죽게 됐어요. 시장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를 다 비웠어요. 반구원이 됐어요. 이분은 그때 이제 몸을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다 벗어버렸어요. 푸드리코가 좋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냥 뭐 미국으로 차를 그 공항에 놔두고 집을 그냥 그대로 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100만 명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분은 지금 40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시장으로 40년 동안 생활했고 세계 제일 최장수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웠어요.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목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목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 달라요. 이분은 예수님도 복음도 전혀 모르는데 자기가 죽음을 한번 겪고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가 죽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인생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자기는 배웠어요. 유명한 철학가는 아닌데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최연소 시장이 되어서 40년 동안 시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40년이니까 28살 때부터 시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8살 시장 생활했는데 다른 많은 시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 시는 안 그래요. 미국의 큰 제약회사를 찾아가요. 당신은 우리 섬에 와서 회사를 차려라. 우린 섬은 공기가 좋다. 물도 좋다. 섬이라서 안전하다. 그리고 인건비가 싸다. 선전에 많은 제약회사를 끌어들였어요.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자기 그 시민들도 먹고 그러면서 그 시장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시가 어느 시보다도 막 부강해졌어요. 이 시장님이 다른 시에서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그쪽 시장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폐막식은 우리 시에서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폐막식을 거기서 했어요. 경비 그 시에서 다 되고 폐막식을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세계 최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뭐 오케스트라 만들고 또 발레단도 만들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좀 들으면서 서방 오케스트라 보니까 최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번에 우리 앞에 자랑하는데 오케스트라 딱 제일 먼저 공연을 제일 앞으로 넣었어요. 넣고 난 뒤 그것도 이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했어요. 하여튼 뭐 비교하는 건 좋지 않아.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라시아스 노래를 부를 때 청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장님도 그라시아스가 자기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낫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선교사들 가운데서 복음전도나 좀 고통스러운 거 싫어서 여리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보통 가질 수 없는 어려움,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괴로움, 그런 때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괴로움만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고 슬픔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보통 좋고 귀하고 아름다울 때 갖지 못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듬으면 그냥 우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환경에서 만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이 갖지 못하는 색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어려움을 당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을 때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신다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주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주님이 나를 시련을 겪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통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 두면 비 맞으면 흙이 흘러내려 그러는데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어서 그 질그릇을 도관에 넣어서 불을 떼어서 불로 연단을 시키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은 비를 맞아도 괜찮고 추운데 두어도 괜찮고 물 속에 놔둬도 괜찮고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21장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다다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복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임시 눈앞에 닥치는 것 보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만날 주신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반석에 나는 물을 주시고 많은 적을 이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보다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선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가 많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역사의 이 자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됐다니 너무 감격스럽고요. 나 같은 인간이 복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목사님들이 6분 오셨어요. 우리 복음을 들으러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저한테 감사한 우리 복음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제 사무실에 또 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대만을 집회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꼭 하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참 기독교라는 교회가 늘 변질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나가다 타락하고 다시 뭐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다 복음이 서지면 또 타락하고 또 마르틴 루터나 이런 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얼마 흘러가다 보면 율법으로 육신으로 흘러가고 그 형식으로 흘러가고 복음이 죽고 그러다 다시 복음적인 기독교에서 항상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목사가 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봐요. 특히 2015년 한 해는 우리나라 과거에 10년, 20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지난 10월 그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목사님들만 천여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공연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목사님 모셔놓고 햄버거 몇 개 갖다 놓고 점심 저녁 대신 드시게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해요. 도미니카 저희들이 집회를 했는데 거기도 목사님들 200명이 왔어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3일 동안 그 목사님 막 감격이 어떡할 줄 몰라. 레스토에 저희들이 갔는데 그 가는 그날 오후에 레스토에 목사님들을 쳤는데 6, 70명 되는 분이 왔어요. 70명 다 안한다. 60명 좀 넘고 제가 2시간 동안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깜짝 그렇지, 진리는 이런 거야. 진리는 이렇게 쉬운 거야. 진리는 명확한 거야. 그분들이 말했어요. 그 이튿날이 주일인데 12개 교회에서 저들 와서 설교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24개 교회 초대를 받았는데 12개 교회밖에 갈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 안 돼서. 교회들이 너무 감격해요. 레스토나 잠비아나 인도나 또 다음에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냉 뭐 스와질랜드 미국 너무 놀랍게 일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번에 전에는 성경 한 대목을 가지고 13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노아 방주만 노아 방주. 이걸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하여 매 시간마다 다른 대목으로 말씀을 전해서 누구든지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꼭 테이프를 사셔서 들으시고 외우시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없어도 한 번씩 연락해. 나 놀러 한번 갈게. 그러든지, 뭐, 아들이 가 있든지, 딸이 있든지 해외 한번 나가. 나가서 서툰 영어 못 해도 적어요. 한국말로. Are you born again? 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도 뭐, 영어로 하지만 한국말 적어도 돼. 그래야죠. 가만히 있어봐. Are you born again? 하고. 그래. 한 10마디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앨버쿠키에 있는 그 기디온 그 협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옆자리에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은 뭐 대답 안 하든가 대답 안 하든가 영어로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영어가 딸려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영어 성경 딱 켜가지고 아이패드 딱 켜가지고 읽어보이니까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우리가 그 몇월 며칠 날 크리스마스 간단하다 그 정말 엘브 쿠키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모셨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자기 아내하고 같이 와서 가지고 다 와가지고 간단하다 참석하고 또 이제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고 앞으로 자주 교제하자고 그러고 갔어요. 복음 안에 사니까 그냥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잠비아 장관이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나미비아 그 깨끗한 여자 장관 구원받고 변한 거 생각하고 그 뭐 미국에 많은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성경은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죄사함을 구석구석이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 그 백성들 어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만나 내려주면 어떡하겠어요. 구름 기둥, 그 사막에 구름 기둥 제게 뿐이면 그 때가 뜨거운 때악 빛 끝에 어떻게 하려고요? 저것만 원만 그날 탁 만나고 끝나고 막 구름 기둥 확 피어버리고 막 반석에 남은 새 딱 끊어버리고 하루만 딱 지나면 막 항복을 할 텐데. 사람들은 그래요. 천 가지 만 가지 은혜를 입고도 하나 속상하면 시험 들어요. 성도들도 많아요. 저도 좀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들어 있어요. 저 자매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엉뚱한 이야기 듣고 뭐 행위했던 그런 사람 말을 목사 말부터 믿으니까 세상에 우리 양이야 마귀 양이냐 기회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런 거 막 백성들 인간들은 그래 좀 그러나 또 어찌지 말고 하나 잡혔다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좀 막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 좀 살리게 해줘. 금방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들 생기고 그래 또 어렵게 하면 또 아이고 하나님. 아, 인간들은 다 그래.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뱀이 팍팍 뛰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자고 있는 방 안에 텐트 안에 들어와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도마 위로 뱀이 슬슬 기어다니고 막 밥그릇 위로 뱀이 막 한두 마리 하죠. 백성들이 막 하나님 기도했어요. 모세 기도에 제발 이 불뱀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불뱀을 떠나게 안 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잔대 위에 달아라. 뱀에게 물자 뱀을 쳐다보면서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쇠로 뱀을 만들었어요. 대가리 만들고 입벌리고 쉐벌리고 겨벌고 말 만들고 그날 꼬리 막 빙빙하면 탁 막 장대 위에 높다니 높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높으면 높으면 착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뱀에게 물린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살지? 불뱀에게 물린 노뱀을 쳐다보면 왜 그 살지?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뭐라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기쁨이 있는 데마다 포도주가 등장이 돼요.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은은 구속의 대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노선 심판을 가리켜요. 그 노뱀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노뱀 자체 죄인데 그 죄가 심판을 받은 죄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버지 노뱀 쳐다보면서 안 돼요. 노뱀을 쳐다보세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불뱀에 지금 독이 들어서 지금 막 온몸이 쑤셔 죽겠는데 너 노뱀 쳐다보면서 살 리가 있나? 아니 아버지 쳐다보세요. 야,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 이것도 한번 쳐다보고 하세요. 야 그만두라 그러잖아 내가. 아버지 안됩니다. 그다 죽습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얼굴 눈뺨을 쳐다보게 하랍니다. 자 돌려. 아버지 눈을 감았어. 눈 뜨게 해. 눈을 막 띄어 띄어. 딱 눈뺨 쳐다보니까 그동안 있던 뱀의 독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눈뺨을 쳐다보면 안 그랬는데 내가 몸 다 나왔다 야. 야 맞다 나 노뱀 쳐다 나도 너 뱀이 뭐 노뱀 쳐다 나왔어요. 노뱀 쳐다보면 쳐다보면 빨리빨리만 노뱀 쳐다 나도 뱀이 뭐 다 죽었다 노뱀 쳐다 나왔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원망에서 불뱀이 왔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불뱀을 보는 거야. 근데 저 노뱀이란 노던 신발을 말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의 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저 노뱀은 뱀은 그 죄를 갈 때 죄를 심판받다는 거. 그 죄를 심판받으면 죄가 끝났네. 그러니까 내 죄가 끝났으니까 병이 나아야지. 그 마음에도 그 병이 딱 나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기독교회라고 표시는 십자가를 다는 게 아니고 보기 좋으라고 십자가 다는 거 아니고 폼으로 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이 십자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벌받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벌받았다는 증거고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멸망이 끝나고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내가 받을 죄의 벌이 끝났고 멸망이 끝났고 심판이 끝났고 저주가 끝났고 고통이 끝났습니다. 그걸 다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죄인으로 막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내 죄를 사했지. 베너 영화를 보면은 베너가 몇 살라고 어릴 때 친구였는데 자라서 이제 그들이 서로 사상적으로 베너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고 몇 살은 로마이니까 둘이 이제 사상이 차이가 납니다. 둘이 원수가 됩니다. 몇 살은 당시 예루살렘의 호민관으로 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치리하는 군대 장군이니까 권력이라는 베너를 죄를 지었던 노예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뭐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식민지 나라 국민 하나니까. 베너가 이제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집정관 아리우스를 만나요. 로마의 최대 권력을 가진 집정관 아리우스가 함장으로 와서 해적들을 전멸한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 노수를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베너를 보는 거예요. 눈은 증오로 이글이글 불타고 하면서 이제 막 베너를 보고 이야기해요. 그다 갑자기 채찍으로 했던 걸 탁 때리고 막 하다 딱 참았어요. 자제력 하나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너가 아리우스하고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 어느 날 아리우스가 자는데 베너가 아리우스의 방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아까 집정관님께서 시간 되면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 참 그랬었지. 그 네가 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난 아직 죽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에 믿음을 가진 이야기를 해요. 그다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다시 지하에 노수로 돼서 가는데 전쟁이 날 때 노수들의 발을 세우는 다 묶어놔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전부 적이 될까봐. 근데 집중한 아리우스가 노 담당자에게 45분은 풀어줘 그런 거예요. 막 세고나가 발을 묶다 45분 배너 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배가 땀벼 부딪혀 막 물이 들어오는데 노수들이 전부 다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배너 그 감독을 딱 목을 조르고 13배가 노수를 다 풀어줘요. 베너가 이제 딱 갑판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집중간에 막 싸우다가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베너가 막 바다에 다이빙하는데 그거 진짜 잘하더라고. 영화 배우 되려면 그 연습 많이 했겠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집중간을 살리는 거죠. 한참 있다 집중간 아래 정신이 깨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배가 불길에 쌓여서 바다에 빠졌는데 끝이다. 대로마 제국의 집정관이 해적안을 못 이기고 패하다니 막칼을 끼어서 자결을 하는데 베너가 젊은 힘이 세잖아요. 힘과 힘의 대결 칼을 딱 뺏는 거예요. 집정관이 물어요. 45번 이름이 뭐냐? 주다 베너. 주다 베너 부탁한다. 나를 좀 죽게 내버려다오. 배를 위해서 노를 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망망대 널판대기 있는데 수평선 건너편에서 함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배들이 오고 있다고. 집중하려면 잘 됐다. 우리 로마는 폐해서는 틀림없이 적일 거다. 그러면 너는 자유몸이 되고 난 원대로 죽게 된다. 그 폐하 가까이 와서 보니까 로마 뱀 거예요. 그래서 막 로마 배가 탁 집정관 살아있으니 막 군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우린 전사 당한 줄 알았더니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래 하는 말이 우리 큰 승리를 우리 배 두 척 잃고 제색들을 전멸시켰다고 말이야. 집정관이 배를 잡고 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 이기게 해줬다 그러겠어. 로마에 가서 황제와 국민에게 집정을 환영을 받고 배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의 손가락에다가 자기 가문의 대대로 오는 인장 반지를 다 끼워줬어. 베너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생각이 로마 영화로운 집에 있을 수 없어. 유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꼭 가고 싶으냐 가야겠다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너가. 그래 메살라로 만나러 갑니다. 베너 집에 있는 하인 여자가 메살라가 당신 이번에 죽일 거라고. 내가 이번엔 가서 메살라를 상대할 거야. 만일 어머니 누이 동생이 알지 못하면 지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래 막 그 하인 가만 죽일 거라 호민간이 막 벌벌 떠는데 맨 가는 거예요. 그 양 가는 게 아니라 메살라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칼을 사서 보내면서 아리우스의 아들로부터 메살라가 선물 아리우스 로마 제국 그 권세 높은 아리우스의 아들이 있었나? 아니, 옆에 있는 장교 하나가 최근에 양자로 아들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베너가 탁 나타나면서 메살라 나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요술로 아리우스의 아들이 됐냐? 유대인 노예가. 베너가 웃으면서 요술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나를 노예선에 보냈잖아. 내가 노예선에서 아리우스를 구했다. 반지의 표시는 알겠지. 탁 잡더니 막 반지를 딱 가지고 딱 치게 딱 보이더니 딱. 이제 그 아리우스가 메살라가 그냥 배너가 아니라 로마 그 제국의 대권세는 아리우스의 아들이니까 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소식을 알려다오. 그는 내가 괴로이 놓쳤던 걸 잊어버리겠다. 그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내! 다음에 오겠다. 반지 하나가 이것으로 당연히 자 가만히 집어넣어 죽여. 그런데 아리우스 아들은 반지가 다 그거 하나가 몇 살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사단이 자주 너 죄 지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조소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것 두고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이면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의 심판을 끝낸 것이 노뱀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을 때 너 죄지었잖아. 한 너 사랑 안 할 거야. 한 너 미워할 거야.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싸움 했잖아. 도둑질 했잖아. 너 악을 행했잖아.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한 너 사랑하는 거 버릴 거야. 그때 노뱀을 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단아 맞아. 죄를 지었어. 저 십자가 앞에서는 죄가 아니야. 저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이 땅도 내 죄의 능력은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죄가 끝났어. 우리 마음이 불배매매며 고통하다가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낫는 것처럼 자주 사탄이 우리 마음의 죄를 가지고 조소하고 막 우리를 괴롭히 하는데 십자가를 바르고 그래. 사탄 너 날 보고 거짓말했다고 했지. 그 거짓말은 이제 저 십자에도 끝이 났어. 예수님 십자에 못 박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한 죄가 끝나고 거짓말한 죄가 끝나고 무슨 죄가 끝나고 무슨 끝이 난 거야. 확실히 성경은 말해. 그래서 죄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기록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 십자가의 피로 도말했습니다. 이상 어디에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셨습니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옛날에 모르고 불렀죠? 입으로 불렀죠? 이제는 마음으로 불렀었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도 아니고 추구도 아닙니다. 은혜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 구석구석 이야기 속에다가 그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에 죽다가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뱀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합니다. 노선 심판은 우리 죄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다. 더 이상 벌받을 심판을 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얻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속에 고통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밝게 삽니다. 또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럴 때에다가 다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기서 내 죄의 심판이 끝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이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고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